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다섯 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13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동향에 대해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월 11일 날에 한국의 요당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정식으로 출마를 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9일 날에 예정된 요당 새누리당의 예비선거에 나오고 거기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선출될 가능성이 너무 좀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박근혜 씨는 최대한 지지를 좀 유지하고 거의 40%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좀 계속 좀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서 볼 때 12월 9일 날에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한 제2의 유력한 후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씨는 물론 요단 쪽에서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박근혜 씨의 입장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형 이명박 정권의 입장과 좀 차이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견제 정책, 견제 운영이라고 할까 그런 거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씨는 비판적으로 이때까지도 생각하고 이번에 7월 11일 날에 출마를 좀 표명했었을 때도 박근혜 씨는 이명박 정권의 견제 정책을 한 것이 한국 내의 견제 격차라는 것을 확대를 시켰다고 그렇게 비판을 좀 해서 복지의 전실이나 고용의 확대라는 것으로 좀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좀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북조선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도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좀 그만두고 신뢰와 평화랑 새로운 조선반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의사를 좀 표명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이명박 정권이 계속 유지해왔던 강경한 정책으로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좀 주의할 것이다. 그런 인상으로 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쨌든 8월 19일 날에 새누리당의 예비선거 있고 8월 20일 날에 새누리당의 탄대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근혜 씨가 새누리당 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선출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좀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지지는 거의 40% 정도의 지지를 계속 가지고 특히 보수층한테서 많은 지지를 좀 받고 있고 집안으로서 보면은 조산도에서 너무 강한 지지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역시 아직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좀 얻을 수 있냐. 그 다음에 기권 정당 아닌 이른바 무당파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한테서 지지를 좀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박근혜 씨의 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야당 쪽으로 좀 보면은 아직은 야당에서 좀 뭐 명백한 좀 야당 후보란 사람이 예,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지금 그 특히 제대야당랑 그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좀 선택한 그런 가전으로 좀 보아도 너무 복잡하고 예, 아직은 좀 전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제일 유력한 후보로서는 문재인 씨,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지만 문재인 씨가 제일 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달에 했었던 전선거에서는 패배했기 때문에 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좀 보면 그 문재인 씨의 힘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7월 8일 날에는 예, 경상남도 지사를 했던 김동완 씨가 지지율을 좀 조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김동완 씨의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문재인 씨, 김동완 씨 사이에서 누가 이기는가라는 것이 이 지금 단계로서는 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냥 기권의 전당 그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목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무소속으로서 나올 가능성 많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입니다. 아직은 안철수 씨는 정식한 출마 선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물론 많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그 월 23일 날에 민주통합단의 단대회가 있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이지만 그 전에 안철수 씨는 출마를 좀 선포하다가 자기의 정책,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대북 전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어떤 전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검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이번 여름에 될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그 안철수 씨의 태도를 좀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역시 야당 그 민주통합당의 그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서 자유를 좀 그 합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안철수 씨가 출마를 좀 표명하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에서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야당 쪽에서는 통일 후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선거를 하면 아마 안철수 씨가 유리하다고 지금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박근혜 씨 대 안철수 씨랑 그런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길까라는 것은 12월 달에 된 후에 좀 많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납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요코타 메그미 씨 사건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코타 메그미 씨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코타 메그미 씨는 당시 가족과 함께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그미 씨는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그미 씨는 학교에서 서클 활동으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현방불명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 뒤 메그미 씨가 북조선에 납치당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북조선 측은 메그미 씨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북조선 측은 메그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는 했지만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메그미 씨의 환자 사망 대장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또 2004년 11월에는 메그미 씨의 전 남편을 통해 메그미 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골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북조선 측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메그미 씨가 사망한 시기에 관해 북조선 측은 당초 1993년 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메그미 씨가 1994년 3월 무렵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북조선 측은 2004년 11월까지 1993년 3월이라고 주장했던 메그미 씨의 사망 날짜가 1994년 4월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또한 메그미 씨의 환자 사망 대장이라며 제시한 자료에는 표지 부분에 입태원 대장이라는 글자가 수정되어 있는 등 조작의 흔적과 착오가 눈에 띄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그미 씨의 것이라며 일본 측에 건네준 유골의 일부에서는 감정 결과 메그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 유골은 메그미 씨의 전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메그미 씨가 사망한 지 3년 뒤에 병원 뒷산에서 동네 사람들과 시신을 파내어 화장한 다음 보관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처럼 북조선 측의 설명과 제시된 증거에는 메그미 씨의 사망을 뒷받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그미 씨를 포함한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그리고 진상 규명을 북조선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타 메그미 씨 사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납치 피해자 소가 미요시 씨의 딸 소가 히토미 씨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작년 9월 27일에 녹음한 것입니다. 1978년 8월 12일 니이가타현 마노마치에서 당시 46세였던 소가 미요시 씨는 딸 히토미 씨와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히토미 씨는 2002년 10월에 귀국하였습니다만 미요시 씨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어머니하고 헤어져 벌써 33년에 나도 52살에 되었어요. 어머니는 금년 80살에 되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알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대단히 고생을 하는데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요새 어머니의 꿈을 많이 봅니다. 어머니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꿈이 많아요. 어머니는 나의 꿈을 보고 있습니까? 하루빨리 꿈이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운 것이 많아요. 언제나 많은 어머니를 속에서 행복합니다. 남편은 71살에 되었는데 매일 힘들다 힘들다 하고 말은 하지만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유치원, 둘째 딸은 술산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일합니다. 지금 사도에서는 묘가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렸을 때 묘가오를 하면서 맛있는 배를 먹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를 많이 도와줬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1년에 5번 정도 어머니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힘을 내세요 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 건강한 모습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나이 많아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 동생 가족은 하루빨리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다. 몸 건강해서 있으면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건강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다리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瞳로부터
소가미요시씨, 메시지 들으셨나요? 소가미요시씨에게 보내는 소가 히토미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띄워드릴 곡은 1984년 히트곡인 지 알휘의 스타십 피카리오 모토메테 스타십 빛을 찾아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랍주돼 지금도 북조선에 온류되어 있는 일본인답지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의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그미 씨, 마츠모토 쿄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츠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군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 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번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에서 밤 12시부터는 9975kHz에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 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에서 밤 11시 30분부터는 9960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